안녕하세요. 게임2D 과정의 탁광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소스 제작에 필요한 기본 UI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확인하고 연습 예제로 간단한 아이템인 젤리를 직접 그리면서 드로잉의 기본기를 다져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도비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디지털 아트 작업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포토샵을 배워볼 건데요. 설치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런처를 설치한 뒤에 포토샵 항목에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되죠. 물론 유료라서 구독을 해야 하고요. 트라이얼 버전으로 먼저 공부한 후에 구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이 설치 과정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도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도 되어 있고요. 설치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보다는 우리가 작업 환경을 세팅하고 게임 리소스를 제작하는 데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설치 과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포토샵이 설치가 되고 실행을 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화면은 홈 화면으로서 파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홈 화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일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먼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New 버튼을 클릭해서 자, 새로운 도큐먼트 창을 열어서 우리가 포토샵으로 그려볼 젤리를 그려볼 도화지, 캔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여러 가지 템플릿, 미리 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존재를 하고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할 이 도큐먼트의 설정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이 픽셀은 게임이나 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라든지 핸드폰, 패드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전부 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는 인쇄 매체들, 예를 들면 브로셔라든지 포스터, 책자, 잡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출력이 되게 되지만 이런 게임은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플레이의 단위인 픽셀을 기준으로 제작을 해줘야 좀 더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픽셀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상도도 아마 300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요것도 72로 맞춰주세요. 72 픽셀 퍼 인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300dpi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물에서는 보통 300dpi를 쓰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2로 맞춰주면 충분하죠. 자, 그리고 여기 위스와 헤이트, 가로와 세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로로 300픽셀, 세로로 300픽셀의 사이즈의 도큐먼트를 열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캔버스 사이즈를 정할 때는 무작정 크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최종 화면에서 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보일지를 먼저 가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할 게임은 FHD, 즉 가로로는 1920, 세로로는 1080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로로 192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화면 그리고 세로로는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화면에 게임이 출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젤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보이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에서 한 2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통 연출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젤리가 어떤 연출에 의해서 크게 커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게 그렸다가 크게 키워진 연출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좀 깨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출된 상황, 크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작업을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크게 이 젤리가 뭐 300, 500 이상으로 뭐 커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연출된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학습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300과 300으로 잡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한 번 더 볼게요. RGB 컬러 8비트 체크해 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경이 하얀색으로 깔린 상태, 즉 우리가 도화지를 보면 하얀색 배경이 있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이미지는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젤리의 리소스, 아이템으로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배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젤리 이외의 공간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Transparent 항목으로 체크를 해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작업자에 따라서 일반 도화지처럼 하얀색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채색을 한 뒤에 나중에 배경을 없애거나 Transparent로 아예 없앤 다음에 아예 아이템만 그리는 작업자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랜스퍼런트를 클릭을 해서 뒤에가 투명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정이 되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도큐먼트를 설정을 해줄게요. 자, 우리는 도큐먼트를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캔버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포토샵 화면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상단에는 메뉴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뭐 크기를 조정하거나 포토샵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메뉴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툴바를 볼게요. 이 부분은 뭐 브러쉬나 지우개, 뭐 이동, 선택 같은 기본적인 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포토샵의 기본 툴들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자, 오른쪽은 패널의 영역인데요. 뭐 레이어라든지 브러쉬 세팅, 뭐 컬러 패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어떤 기능들을 실행을 할 때 자세한 세팅값, 색깔은 어떤 색깔을 써야 하는지, 레이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오른쪽 패널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물론 상단의 메뉴바 아래쪽에도 상태바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도구들, 우리가 선택한 이 툴들에 대한 간략한 설정들을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10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현재 확대 비율과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레이아웃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메뉴바나 툴바들은 뭐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패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캔버스 같은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패널들의 사이즈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 같은 경우 딱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플로팅도 가능하고요. 마치 창처럼 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탭들은 서로 이렇게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들도 레이어 패널처럼 똑같이 플로팅하고 사이즈를 키우고 어디에 빌트인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패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창, 캔버스, 도큐먼트 역시 이 상단의 탭을 선택을 해서 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플로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도큐먼트들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다가 꽉 채우려면 이 탭을 클릭을 해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촥 하고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패널들이 만약에 이렇게 혹은 뭐 플로팅이 돼서 이렇게 띄워지고 사이즈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바뀌고 이렇게 돼서 혹은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뺐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좀 어지럽게 되는 경우에 다시 리셋하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각형 모양의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뭐 케어 툴, 뭐 에센셜, 그래픽 앤 웹, 모션 등등 각각의 사용성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픽 웹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꿔주고요. 혹은 뭐 포토그래피, 뭐 사진 관련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포토그래피를 클릭을 하면 사진 관련된 작업으로 레이아웃을 확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이 레이아웃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이아웃을 막 이렇게 섞어놨죠? 자, 이럴 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리셋 에센셜을 클릭하면 이 에센셜의 원래의 레이아웃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레이아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레이어 부분을 조금 더 영역을 좀 크게 좀 확보를 할게요. 영역을 좀 확보를 하고 지금 너무 넓으니까 조금 좁히는 걸로 이 정도로 레이어스 설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왼쪽에 브러쉬 모양의 이렇게 브러쉬 모양, 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브러쉬 툴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이에요.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타블렛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타블렛은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혹은 그림을 그릴 때 필압이라고 하죠. 펜의 압력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듯이 연필이나 혹은 붓에 압력을 주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똑같이 그 압력을 PC에다가 전달을 해서 컴퓨터로 전달을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상 드로잉 작업에서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블렛은 크게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왼쪽에 판 타블렛이 있고요. 오른쪽에 액정 타블렛,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왼쪽에 판타블릿은 화면은 모니터를 보면서 그리고 손은 별도의 평평한 판 위에서 작업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액정 타블렛은 이 판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직접 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직접 그리듯이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모두 다 화면과 입력 영역을 그대로 매칭시켜서 드로잉하는 건 같지만 판타블릿은 이제 눈과 손이 좀 분리되어 있다. 액정 타블렛은 눈과 손이 일치되어 있다 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은 액정 타블렛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요즘에는 액정 타블렛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펜 타블렛을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타블렛의 감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약하게 누르면 이렇게 가늘게 나오고 꾹 누르면 두껍게 나오는 자 그런 세팅으로 지금 브러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 얇고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들은 이 상단에서 메뉴바 상단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60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브러쉬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드라운드와 소프트라운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드라운드는 외곽이 아주 깔끔하게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브러쉬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그런 선을 쓸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왼쪽 소프트라이트는 외곽이 부드러운 그러한 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명암 표현 같은 거, 입체적인 표현들,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야 되는 그런 색감들이 필요할 때,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런 소프트라운드라는 브러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포토샵에서는 이 제네럴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창을 닫아보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브러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드 브러쉬, 하드라운드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위에 사이즈 항목에 의해서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자, 하드니스를 이용해서 외곽에, 지금 하드라운드라서 지금 100%가 되었는데, 자, 하드니스를 0으로 하면 외곽이, 우리가 하드라운드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이 부드러운 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바뀌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드니스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 소프트라운드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하드니스를 100으로 하면 외곽이 칼처럼 간결해지는 하드라운드 브러쉬와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드라운드, 하드니스로 클릭을 해서 간결한 작업들을 할 생각이니까 하드니스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파시티, 그 다음에 뭐 플로우 스무싱, 그 다음에 뭐 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랗게 생긴 아이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은 무엇을 뜻하냐면 타블렛의 감압을 이용해서 가늘고 두껍거를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아이콘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아이콘을 비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취소를 하면 좀 전에 제가 아까 가늘고 두껍게 했었던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 거예요.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제가 약하게 하고 세게 눌렀다고 한들 기본적인 브러쉬, 즉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브러쉬 크기를 브러쉬 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한번 켜보면 자,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크더라도 살짝 누르면 아주 작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 크게 나오는 걸 이 브러쉬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타블렛의 감압에 의해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왼쪽에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오파시티에 자, 이 표시가 있어요. 동그란 표시가 있는데 자, 이 표시는 오파시티라고 하는 것은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 요걸 끌게요. 요걸 끄고 자, 그냥 그리면 요런 식으로 빽빽하게 막혀 있는 꽉 차 있는 이런 선이 그어지는데 이렇게 그어지죠. 돌려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파시티를 100에다가 놓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타블렛의 감압에 의해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정도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누르면 살짝 나오다가 꾹 누르면 아주 진한 그런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꾹 누르면 나오고 살짝 되면 살짝 나오는 그런 선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성화했다, 비활성화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파시티도 필압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필압의 영향을 받게끔 이렇게 하면 꾹 누르면 아주 진하고 큰 브러쉬 사이즈. 반면에 점점 이 힘을 빼면 사이즈도 작아지고 오파시티 값도 옅어지는 자 그러한 선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필선 같은 걸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죠. 일단은 우리는 오파시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꽉 채워져 있는 아이템을 그릴 거니까 일단은 오파시티는 풀어두고 이 스케일 값만 조절하는 아이콘만 체크를 해서 젤리의 큰 외곽 형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그릴 때에는 컬러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우측 상단에 컬러 패널에서 색깔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요.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약간 핑크색이 감도는 그런 젤리를 좀 그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핑크색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핑크 색깔로 살짝 가고 색깔을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도가 높은,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낮은, 즉 색깔이 선명한,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그리고 위쪽으로는 명도가 밝고 아래쪽으로 가면 명도가 어두운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색상을 바꾸고 왼쪽에서 채도와 명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선의 색감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컬러 패널에서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포그라운드 정경 색깔이고요. 뒤에 있는 하얀색은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로 색깔을 또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왼쪽에 전경색을 색깔을 칠하고 전경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경색을 클릭하면 또 컬러 피커라고 해서 이 안에서도 색깔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 패널과 컬러 피커 성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컬러 피커가 됐을 때는 마우스를 혹은 타블렛을 옆으로 빼보면 스포이드로 바뀌어서 스포이드로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색깔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놓고 저거는 조금만 조금 밝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동그란 반원 모양의 젤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잘 못 그리면 실수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좀 실수했다. 지우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왼쪽 툴바에 지우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우개를 선택하시고, 역시 마찬가지.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지우개의 모양, 그 다음에 감압 등을 설정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다시 브러쉬를 그릴 때는 브러쉬 툴을 클릭해서 칠해주면 되는데, 이 드로잉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툴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놓으면 좋아요. 자, 브러쉬는 알파벳 B, 브러쉬의 약자 B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는 이레이저의 약자 알파벳 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 브러쉬, E를 누르면 이레이저, 지우개, B, 브러쉬, E, 이레이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툴 얘기가 나온 김에 자주 쓰는 툴을 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상단에 있는 이 십자가 표시, 이 십자가 표시는 이동 툴이에요. 무브 툴, 이동 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 툴은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지금 현재 레이어에 있는, 이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이동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V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에 보시면 에디트에 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로는 컨트롤 T. 이거는 단축키를 좀 많이 쓰는 사용하는 건데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사방에 박스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점들이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방에 있는 점에 하얀색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사이즈를 줄였다, 키웠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조금 더 밖에다가 놓으면 조금 바뀌죠. 이거는 회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혹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든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를 눌렀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한다 그랬죠? 자, 이때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때 Shift를 누르면 비율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혹은 옆으로 납작하게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확정이 되지만 ESC를 누르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밑에 셀렉트 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점선 사각형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툴은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선택 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선택한 영역 안에서만 무언가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이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기도 마찬가지. 이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됐을 경우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잘라서 이동하는 자, 그런 기능도 숨어 있어요. 혹은 이 영역을 복사하고 싶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돼서 독립되어 있는 이미지로 위에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레이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시 돌려놓고 셀렉트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셀렉트 툴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Shift 키를 누르면 이만큼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빼기가 됩니다. 빼기. 선택을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선택들을 꾹 누르면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아까는 사각형으로만 선택이 됐지만 이 동그라미는 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 Alt 키를 눌러서 빼기.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올가미 툴이에요. 자, 이 올가미 툴은 동그라미 사각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만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그려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선택 영역을 취소할 때는 셀렉트에 디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단축 키로는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취소하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브러쉬, 그다음에 지우개, 이동, 선택 툴, 그리고 라소 툴까지 총 5개의 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가면서 젤리를 좀 완성시켜 볼게요. 젤리는 투명해서 이 투명한 뒷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뒷부분은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탕에 이 모자 같은 부분에다가 뒷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좀 칠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좀 어둡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바탕에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조금 이동하거나 지우개질을 하거나 지우개를 그리거나 위치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컨트롤 Z로 누르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이미지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추가된 레이어에다가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그려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자, 대충 그려도 됩니다. 깔끔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툴로 이렇게 따로 어두운 부분만 이동할 수 있고요.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브러쉬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좀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 사이즈를 쭉 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단축키를 좀 많이 씁니다. 키보드에 알파벳 P 옆에 보면 대괄호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대괄호 열기, 열기 대괄호를 클릭을 하면 브러쉬가 작아지죠. 자, 그리고 반대로 닫기, 대괄호 닫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하면 조금 더 미세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이 작은 게 조금 아쉽네요. 도큐멘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돋보기. 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통 이제 확대 축소를 하게 돼요. 확대, 축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확대하고 너무 번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인 상태 혹은 뭐 지우개인 상태, 브러쉬인 상태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도큐멘트를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아이콘이 일단 바뀌는 거 보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 확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Alt키를 누르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축소, 축소, 축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나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돋보기 모형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확대 축소가 되지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확대가 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자연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혹은 클릭으로. 나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대 축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조금 조정할게요. 자, 물론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하고 다시 칠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토샵은 색깔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있어요. 자, 이 창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를 이용해서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색의 선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를 이용해서 밝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푸른 색깔이 조금 들게 채도는 조금 높게 그 다음에 색상도 조금 높게 해서 약간 푸른 느낌의 어두운 부분 안쪽 부분으로 색감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이어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바탕에 있는 밝은 핑크색은 그대로 두고 안쪽에 있는 색깔만 조정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넣어서 입체감을 조금만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두고요. 색깔을 일단은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색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짝 그려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포토샵의 좀 다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레이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 중에 블렌드 모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눌러서 자, 멀티로 바꿔주면 이 레이어에 있는 색이 어떠한 색이든 간에 어떠한 색상이든 간에 이 색상이 이 밑에 있는 색깔에 의해서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즉, 컬러 피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보라색을 클릭을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노말이 되어 있다면 이 레이어가 노말이 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색깔 위에 똑같은 색을 그리니까 뭐 어둡거나 뭐 변화된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죠. 분명히 레이어에는 그려져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블렌드 모드의 노말을 자, 멀티로 바꿔줘서 블렌드 모드를 멀티로 바꿔준다면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에 있는 이 영역만큼 무조건 더 어둡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에 이 블렌드 모드를 멀티로 해주면 보통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림자가 져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빛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비추는 설정으로 이렇게 명암법을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이 올록볼록한 느낌이 좀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자, 이번에는 어두움 말고 하이라이트,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젤리는 좀 겉표면이 좀 매끈매끈해서 반짝이는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레이어 하나를 올려서 자, 그림을 그려줄 건데 역시 마찬가지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렌드 모드 중에서도 자, 스크린을 사용할 겁니다. 자, 스크린 혹은 뭐 컬러 닷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멀티라고 하는 항목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다 어두운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혹은 컬러 닷지, 자, 이 부분은 밝게 하는 그런 블렌드 모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스크린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컬러 피커에서 핑크색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귀찮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 브러쉬인 상태에서 바로 컬러를 픽할 수 있는 그려져 있는 이미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면 브러쉬인 상태에서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면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컬러 패널을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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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는 거에 따라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하면 색상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 색상을 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핑크색을 클릭을 했고요. 지금 현재 레이어 4번의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그려주면 빛을 받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하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칠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핑크색에 의해서 핑크색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과 겹쳐서 좀 밝게 표현을 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색감은 어느 정도 칠해졌고 이제는 좀 다듬는 일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외곽에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브러쉬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깔끔하게 라인을 그리기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에는 스무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무딩 기능. 자, 이 기능을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무스를 0으로 맞출 때에는 좀 삐뚤빼뚤하게 즉각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삐뚤빼뚤한 것까지도 그대로 따라서 그려지는데 반면에 스무싱을 50%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좀 천천히 따라오지만 그 따라오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제가 이 위치를 보정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이면 좀더 천천히 따라오지만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다 보면 내가 왼쪽에 이런 곡선은 잘쓸수 있는데 오른쪽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돌리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왼쪽에 있는 로테이트 뷰라고 하는 툴입니다. 자, 이 로테이트 뷰 툴은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브러쉬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클릭을 해서 상단에 리셋 뷰를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브러쉬인 상태에서 R키, 로테이트니까 R키를, 키보드의 R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브러쉬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시 ESC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자, 물론 이 안쪽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이 레이어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도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잘 모를 때에는 이 앞쪽 레이어 앞쪽에 있는 눈 표시를 껐다 켰다 하면 해당되는 레이어가 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디테일한 색깔들이 이제 막 겹치다 보니까 어떤 레이어에 어떤 색깔이 칠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디테일한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겹치는 거 상관이 없이 클릭해서 위에다가 덮어씌워서 그리면 그려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젤리 아이템에 대한 표현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포토샵 파일을 좀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하는 방법은 상단에 파일 버튼 누르고, 자, 세이브 버튼을 누르거나 세이브 애즈. 지금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이브를 누르든 세이브 에즈를 누르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한다,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런 거니까 세이브 에즈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On Your Computer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야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폴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한 폴더에다가 이름을 작성을 해줄게요. 이름은 젤리 아이템 언더바 젤리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자, 파일 형식은 포토샵 파일로 해두겠습니다. 자, 포토샵 파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그렸죠. 그 레이어를 그대로 살린 상태, 우리가 작업한 이 포토샵 파일 그대로 저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파일 PSD 파일로 맞춰두고 저장을 해요. 자,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PSD라고 하는 확장자 이름으로 확장자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파일은 포토샵 작업 중인 파일이고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엔진으로 넘기려면 PNG 파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자, 상단에 파일에 자, Save a Copy라는 항목으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포토샵 기본적으로 파일 형식은 포토샵 파일로 되어 있지만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긴 PNG가 있죠. PNG를 클릭. 자, 이름은 언더바 젤리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PNG 포맷에 대해서 물어보죠. OK 버튼을 눌러서 퀄리티 설정을 좀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PNG 파일로 아이템 젤리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뷰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외곽이 비어있는 투명한 PNG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젤리 아이템 이미지가 완료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포토샵의 기본기를 알아보는, 드로잉의 기본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